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리앗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그곳은 기리앗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욕망의 포로된 교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이야기 전부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래 레위인은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 48개 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지만 레위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그 사사기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는 레위인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 제시하고 또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했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두 명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한 사람은 사리 사욕 따라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첩질하는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그런 레위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 두 명의 레위인 등장해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가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묵상했는데 미가, 이게 얼마나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가라는 이름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의미를 가진,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이름이요 정말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가가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자기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은을 도둑질한 도둑놈이었어요. 은 1100개를 훔쳤다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레위인 한 사람을 1년 동안 제사장으로 고용하는데 은 10개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가 은 10개였던 시절에 은 1100개는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요 그렇게 돈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은 1100개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도 아주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 아들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개를 훔쳤던 거죠.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자기 어머니의 은을 도둑질할 만큼 타락한 시대,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할 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을 도둑맞은 이 어머니가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고 이 도둑을 저주했어요. 이 천벌을 받으라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요 은을 도둑질은 했는데 조금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아들이 듣고 혹시 그 저주를 내가 받으면 어쩌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이 은을 내가 도둑질했다고, 여기 있다고 이렇게 이제 내놓았어요. 어제 읽었던 사사기 17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저주했던 어머니가 이 은을 되찾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은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로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성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이 은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 만들려고 아들에게 이 은을 줘요. 맡겨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우상을 만드는 시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상한 일입니까? 이 돈이 많은 마나님, 이 미가의 어머니가요 도대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미가는 어머니가 준 그 은을 가지고, 사실 1100인데요 은 만드는 데는 은 200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거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모셔놓았어요. 17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원래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는 신당인데 원래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나름 성소가 있었던 거죠, 자기 집에. 지난번에 우리 기드온 이야기할 때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 미가의 집에도 이렇게 가정 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는데 이은을 가지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어가지고 더욱이 한 아들을 택해가지고 네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격식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드라빔이라는 거는요 휴대용 우상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크기는 한 20cm에서 한 50cm쯤 돼요. 휴대용 우상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수호신 역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묵상할 때 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훔쳐왔다. 그래서 그거를 낙타 안장에 감추고 앉았다. 뭐 이런 이야기 본 것처럼 이게 이제 가정의 수호신이고 어떻게 보면 뭐 무슨 이게 상속권을 나타내는 뭐 그런 신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아주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당을 세우고 아주 격식을 갖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오늘 레위인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레위인은 일자리 찾아다니는 레위인이에요. 원래 레위인이 일자리 찾아다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기업을 주셔가지고 자기 지파들끼리 우리로 치면 집성촌 이루면서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에 다 흩어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보내드린 지도 보시면 그 지도가 이게 이제 그 단 지파 영역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 이렇게 지파별로 흩어져 있으면서 검은 점이 다 레위인들이 살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살면서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자기가 어디에서 살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준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아니고 이 구절은 나오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지역을, 어떻게 보면 떠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지를 떠난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왜 떠났을까? 사실 레위인은요 성경에 항상 가난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셨는데 레위인에게는 주시지 않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잘해야 레위인이 잘 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사시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무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겠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렸는데 무슨 헌금이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레위인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먹고 살기 어려운 이 레위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지를 떠나서 일자리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될 만큼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제 미가의 집에 왔는데 이 미가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어가지고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우는 것보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폼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사사기 17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연봉을 주기로 하고 이제 고용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했어요. 재밌는 것이 10절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 같은 영적인 어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을 고용했는데요. 그리고는 그 제사장은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어요. 고용된 고용된 제사장이 무슨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결국 미가의 비위나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고용해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이 미가가요,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해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대단히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대단히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어요? 신당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런 짓을 하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요, 무슨 짓이든지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이 미가의 어머니도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17장에서는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는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18장에서는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는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제는 레위인 개인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한 지파, 한 집단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18장 1절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분배는 다 받았는데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앞에 지도. 예, 보시면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단 지파가 차지한 땅은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왜 샤론의 꽃 예수 있잖아요. 샤론은요 지명입니다. 우리로 치면 김제 같은 농사짓기 엄청 좋은, 그래서 단 지파가 차지한 저 땅, 이게 지중해 변 그 넓게 펼쳐진 그 땅이 샤론 평야라고 해가지고요, 엄청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아모리 족속이 미리 살고 있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었지만 싸우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1장 34절처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좋은 땅에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보면 좀 더 만만한 땅이 없을까 이러면서 정탐꾼 5명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할 만한 땅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 전역을 사사치 흩다가 보니까 저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그 먼 길이에요. 단지파가 사는 여기에서 저 북쪽 이스라엘 끝머리거든요. 거기 갔더니 아주 풍성한 땅에 부족함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이 단지파 600명이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지파는요, 어떻게 보면 날강도 같은 날강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엉뚱한 땅을 강탈한. 그러니까 미가는 돈을 훔쳤는데 단지파는 땅을 훔친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17장도 도둑 이야기고 18장도 도둑 이야기예요. 미가는 저주를 두려워한 순진한 도둑이고, 단지파는 하여튼 칼든 아주 강도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단지파가요, 땅을 훔쳤는데 사실 다른 지파의 도둑질은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다른 지파가 다섯 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사사시 훑어서 이제 어디 뭐 만만한 땅이 없을까 찾아다니는 중에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와서 유숙한 적이 있어요. 오늘 1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미가의 집에 신세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미가가요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던 나그네를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쉬게 해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을 알게 되고 또 그 레위인이 제사장 노릇을 한 줄 알고 제사장 기도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어쩔는지 그래서 미가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라이스를 딱 찍고 라이스로 갑시다 해가지고 자기 부족 600명을 데리고 북쪽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던 중에 다시 미가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600명 군대를 칼찬 채로 문 앞에 세워두고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강탈한 거죠.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은을 도둑질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훔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떤 놈이 훔쳐갔느냐 천벌 받을 놈 이렇게 저주한 거거든요. 미가는 엄마 모르게 도둑질했는데 오늘 이 단지파는요 무기를 들고 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아주 그냥 남의 집에 있는 신상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집은 여행 중이던 자기 정탐꾼 다섯 명을 환대하고 대접해 주었던 은인의 집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요 이런 것은 거의 이런 배은망덕한 짓은 이거는 용납이 되니 안.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하면서 이슬람을 계속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를테면 이슬람이요 다 똑같은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도 정광훈 씨 같은 그분은 자기 교단에서 면직된 분이에요. 목사였는데 면직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분도 목사라 그러고 저도 목사라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게 같은 목사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이슬람이 다 똑같은 이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하면 항상 테러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극소수고 대부분의 이슬람은 그렇지 않고 더욱이 보통 기독교인 이러면 좀 점잖고 사랑이 많고 이런 것처럼 이슬람도요 이게 환대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 무슬림들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누군지 묻지 않고 3일은 먹이고 재워줘요. 어느 이슬람이든지 대부분의 이슬람은 그런 것이 이슬람 때문이 아니고 이 고대 근동의 유목 문화 속에 배어있는 일종의 환대의 정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사회였거든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서로 신세 지게 하고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 사회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잘 받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자기를 그렇게 잘 대접한 이 은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 은인이 가지고 있는 신상을 우상을 다 강탈하는데 이거는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의 문화에서는 거의 이거는 천인공노할 만한 이게 천벌을 받을 만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막아설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데요 말끝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18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라 하는지라.
이 도둑질하는 이 정탐꾼이 자기 부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이거는요 보통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외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하는 짓은 강도짓인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어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타락하고 병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레위인의 태도를 보면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레위인이요 얼마나 사리사욕을 밝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날강도 같은 것 한 지파를 책망하거나 대항하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은 본래 악한 사람이었어요. 미가는 도둑놈인데 그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었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를 버리고 밥벌이 찾아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저버린 레위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요,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가의 집에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 노릇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미가가요 친자식같이 아껴줬어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친자식같이 아껴주었던 그 미가를 배신하고 그야말로 이 아주 날강도 때 같은 이 단지파.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해요. 이 제사장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단지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강도짓을 하고 있는 이 단지파가요 돈밖에 모르는 레위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레위인이에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레위인을 초빙해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안에 영적 권위를 가진 어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사기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너무 깊이 썩어버려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깊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한 어머니의 은이라도 훔칠 수 있는 그런 시대고, 그리고 저주받는 것은 겁나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고, 심지어 레위인들조차도 그런 풍토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좀 더 멋진 삶이라고 생각이 되면 뭐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 다 배신하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를 읽으면 이거를 옛날 이야기처럼 읽으면 안 되고, 이런 사사기를 읽을 때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다 종교적인 용어를 쓰지만 사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악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 시대에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대는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는데, 누가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었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날강도 때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교회가 다 종교적인 일을 하고 종교적인 용어를 쓰지만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헤어날 길이 없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래요.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그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아니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엊그제 우리 삼손 이야기 묵상했는데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들릴라 나와요. 들릴라. 삼손 이야기에 여자 많거든요. 여자 이름 오직 하나 들릴라 나와요. 삼손 어머니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마노아의 아내 뭐 이렇게만 나와요. 여자들 이름 안 나오는데 들릴라만 나와요.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밤의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원래는 작은 빛이라도요, 어떤 짓, 아무리 짙은 어둠이어도 작은 빛만 있으면 그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요,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나시린인데 여자를 사랑해요. 나시린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요, 잠을 자고 있어요. 들릴라 이야기에도 계속 똑같은 유혹이 반복돼요. 들릴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쓸 수 있느냐, 이 힘의 근원이 뭐냐. 어제 우리 교육자들 말씀 묵상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틀림없이 들릴라가 울면서 이야기했을 거다, 삼손한테 징징징 하면서 말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삼손의 애간장을 녹였을 거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이 네 번이나 반복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잤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세 번째는 잤다는 말이 나오고 네 번째도 무릎을 베고 자기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다 잠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닥쳤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힘의 근원이 뭐냐?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 활줄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을 거다. 사용하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힘이 없을 거다. 뭐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짜면 뭐 괜찮을 거다. 뭐 기타 등등. 그런데요, 속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고 또 속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삼손만 몰라요.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도대체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런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잠자고 있으면 깨워야죠. 우리 길거리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졸음운전하고 있으면 클락션 빵빵 해주세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누군가 잠자고 있으면 깨워줘야죠. 너 정신 차려라. 너 말씀 묵상이라도 해야지. 시편 이 사사기 계속 묵상하고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이 제발 17장 18장은 꼭 읽어오세요 이렇게 공지했으면 읽어라도 와서 설교를 들어야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졸잖아 이러면서 깨워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깨워야죠. 말씀 묵상하자고. 남들 다른 구역은 다 묵상 나눔 한다는데 왜 우리 구역은 안 하느냐 뭐 이러면서 구역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막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무슨 짓이든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탐욕에 매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해요. 아니 그래서 누군가가 잠자지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 그거를 깨워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둑이 몰려오고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다 무지하면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서로를 깨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수꾼 노릇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를 위해서 파수꾼 노릇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파수꾼 노릇 좀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서로에게 파수꾼 노릇하고 누군가가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너 말씀 묵상해야지. 너 기도해야지.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면 그 사람에게 밥이라도 사주고 초콜릿이라도 사주고 고맙다 그러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유혹으로 빠져들어가고 내가 잠이나 자고 있고 그냥 맥없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깨워주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서로에게 파수꾼 노릇하고 서로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서야지 서로를 깨우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타락했다, 교회가 병들었다 말만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 병든 세상, 타락했다, 병들었다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냉소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병이 들었다, 아이고 나 교회 뭐 그렇고 그렇지 뭐.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그래도 다 별거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목사님도 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러다가 제가 안 넘어지고 은퇴 잘하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냉소적인 사람은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우리 목사님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 우리 구역장도 뭐 그게 그거야. 협조하지도 않고 마음을 모아 헌신하거나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요놈이 언제 넘어지나 요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냉소적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식어 있어요. 물론 상처를 많이 받았어. 병든 교회 안에서. 병든 교회는 상처를 많이 받고 실망스러운 목회자도 많이 만나고 구역장 좋아서 막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그 구역장에게 실망도 많이 하고 여튼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차가워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적당히 일도 해요. 다만 열정이 없는 거죠. 마귀가 딱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딱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은 다 압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지만 선한 일에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거나 뭐 누구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거나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자고 말하지도 않고 깃발 들고 달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깃발 들고 달려가도 에이구 저 별거 없어 조금 가다가 넘어질 거야 나도 한테 다 저렇게 했어 이렇게만 말하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의 기운을 빼는 그런 인간들인 거죠.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마귀가 딱 좋아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갑고 냉담한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도 병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타락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지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성전이 타락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결심하고 그 교회를 짊어지고 그 연약한 영혼들 짊어지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교회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세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신 거예요. 요셉은 가나안 시골 촌뜨기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 보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요,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깨어지고 무너지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요셉을 기르시는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년에 이제 한 100일 남았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 후보들이 다 마음에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같이 영빨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을 대통령 하라 그러면 저는 나라 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영역인 거예요. 제가 모르는 영역.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선생님이 있고 정말 양심적인 기업가가 있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말아먹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라를 경영한다는 거는,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어요? 시골 촌뜨기가 오디바르 집에서 종로를 했던 사람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요, 일종의 제왕 수업을 하는 학교였던 거예요. 왕의 죄수는요, 강간범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왕의 죄수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가는 데. 왕의 죄수는요, 다 정치범들이에요.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간신 아니고 충신이 가는 곳이 대부분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요셉이 제왕 수업 받은 거죠. 귀족들과 교제하면서, 귀족들 도와주면서, 귀족들 수발 들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타락한 세상에서 뭔가 믿음의 삶을 살고 헌신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의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요셉이 억울해하거나, 다 억울한 삶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다 억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한 거 원통함을 곱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타락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섣부르게 자꾸 싸워요. 섣부르게 싸운다고요. 그러니 계란으로 밥이 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란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조약돌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타락한 교회에 대하여 싸운다고 하면서 계란으로 밥이 치게 해요. 섣부른 싸움꾼이 된다고요. 섣부른 싸움꾼은 상처만 받아요. 우리에게 더 기도의 내공이 필요하고요, 좀 더 분별력이 있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싸운 사람이 없다고요. 삼손은 무너졌어요. 혼자 싸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원통한 사람이 다 모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개국 공신이 돼요. 다윗이 혼자 싸우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어 푼 거거든요. 혼자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룩한 뜻을 품은 동역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으며 우리 시대에 복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역량을 길러내는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압니다. 불신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어요. 타락한 교회 안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연약한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 뭐 별다른 교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곳에서 우리 할 일을 잘해야 돼. 요셉 보세요. 요셉은 계속 삶이 무너졌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총무로 잘하고 감옥에 가서는 죄수들 수발드는 일 잘하고 여하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사사기를 읽는 분들은 반드시 룻기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룻기가 사사기의 소망입니다. 사실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기업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룻기도 보면 엘리멜렉은 기업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흉년된 그 고향을 지키고 살아요. 우리는 지금은 보아스가 유명하지만 지금은 베들레헴이 유명하지만 사사시대에 사사기를 기록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은 유명하지 않은 산골짜기 동네예요. 우리가 저기 무슨 임실 넣는 산골짜기 동네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고향이나 아시겠지만 임실 동네 이름 우리 모르잖아요. 저 구이 저 산골짜기에 가면 어떤 동네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칠보, 아이고 저는 정영수 씨 만나기 전에는 칠보라는 데를 몰랐어요. 제가 거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베들레헴 지금이나 유명하고 지금이나 칠보 성지다 그러고 저는 갈 때마다 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모른다고요. 베들레헴 전혀 유명하지 않아요. 보아스 전혀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이요 흔해요. 흔해. 그냥 산골짜기 시골 동네 아저씨였다고요. 그런데 보아스가요 흉년이 들었을 때 똑똑한 사람들은 다 고향 버리고 떠나는데 기업 버리고 떠나는데 자기는 우직하게 그 기업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흉년에 남들은 고향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을 신 기업 버리고 떠날 때 자기는 버티고 있었어요. 추수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밭에 곡식 주워가는데 보아스가 음료 제공 식사 제공 밭에 곡식이요 요즘이나 기계로 추수하니까 밭에 떨어진 곡식 없지만 여기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낫으로 곡식 베면 떨어지는 이삭이 반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낫이 없었던 시절, 철기가 없었던 시절, 청동기가 없었던 시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요 무슨 돌칼로 베거나 손으로 집어 뜯거나 지금도 손으로 집어뜯으면서 곡식 추수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나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잘 살고 기계 많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떨어진 이삭이 절반이에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 와서 주워가는데 그거를 맥없이 보고 있는 거 이거 엄청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떨어진 이삭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동네에 굴러들어온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거는요 개만도 못한 인간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남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로서 이 보아스가요 자기 얼굴에 먹칠해 가면서 이 룻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주거든요. 그게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거예요.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 같은 사사도 하나님의 말씀 다 저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그 시골 동네 아저씨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시골 동네 아저씨 보아스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주 제자교회, 우리나 전주 제자교회지 우리 전주 제자교회 물론 이제 신문에도 안 하고 이런 적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신문에 나도 제가 한마디도 여러분에게 한 적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어디 뭐 이렇게 뭐 해도 제가 우리 교회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한 적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다 좀 유명하기는 해요. 전주제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제자교회는 알려진 교회 아니고 전주제자교회 어느 집사 세상이 몰라요. 전주제자교회 박용태 목사 세상이 모른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우리 동네 아저씨 아줌마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이라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할 일을 해야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 부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욕망 거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다 포기하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연약한 영혼 끌어안고 사는 그런 믿음의 헌신, 남들은 다 모르지만 흉년이지만 나도 흉년이지만 내가 흉년에도 버티고 살아 버티고 서서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일꾼, 그런 일꾼이 있으면 그런 이름 없는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타락하고 교회 병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이야기를 다시 할 것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병든 시대의 소망이 없나요? 병든 시대에 소망이 없나요? 교회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나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일꾼을 통해서 주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오늘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입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미가처럼 살지 마시게요. 미가의 어머니 같이 하지 마시게요. 다한 지파 600명 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게요. 이런 레위인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게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우리도 이런 인간 될 가능성이 많지만 버텨보시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있는 사람 있으면 너 정신 차려라. 보물이 개가 되지 말고 서로 깨워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시대 교회를 살려야지, 우리 시대 교회를 살려야지, 이렇게 팔짱 끼고 아이고 교회가 뭐 그렇지 뭐, 차갑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빈정거리는 그런 인간,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본받지 마세요. 냉소적인 인간처럼 사단이 좋아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 냉소적인 사람 되지 말고 연약한 교회, 교회의 슬픔과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교회의 슬픔, 교회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어서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를 새롭게, 우리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